이철이의 이쑤시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그 여권의 어떤 원로분을 만났더니 대통령이 가장 옆하는 장관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외무 장관이라고 그러대?
외무부 장관이요?
윤병세 장관을 아마 임기 5년 내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요즘 외교가 엉망이라고 지금 난리인데 근데도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옆보한다 그러대요?
의전을 잘하는.
맞아요?
잘 모르겠어. 사실은 요즘 장관들이 있는데도 없는데 장관들의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아니 예뻐하는 거하고 존재감 없고 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
다 예뻐하는 것 같아.
또 누구 있어?
다 예뻐하니까 뭐 믿으니까 이렇게 장관들이 막 하지 않을까?
장관들이 막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냥 가만 뭐 있는데도 없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느낌에. 그러니까 김희정 장관 같은 경우도 끝까지 하지 않을까요?
누구?
김희정 장관. 여가부.
아 김희정 장관
자기 출마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아 그건 나가지.
본인 출마한다고
나가지. 거기는 시작하던 때부터 멤버가 아니잖아.
김희정 장관이 저기 우리 아버지 친구 딸인데. 아니 왜냐면 아버지 50명 가끔 이제 뵙잖아요. 맨날 그 김희정 장관 얘기를 하는 거야.
김박보다 어리지.
어리죠.
근데 장관까지 하고 말해. 네. 재선인데 넌 뭐냐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 얘기인 건가 그게?
그럼 뭐.
엄마 친구 딸이네. 엄친 딸이네.
아빠 친구 딸이라니까.
아친 딸이야?
그럼 엄친아가 아니고 뭐라 그래 그거는.
뭐 아친아겠지.
아친 딸. 아친 딸.
아친 딸?
아 아친 딸이구나. 아친 딸.
아친 아빠
딸.
친구 딸.
아빠 친구 딸. 그래서 한번 봤어요 따로?
아니 왜 봐요?
왜?
뭐 볼 일이 뭐 있다고 뭐. 제가 보건복지부 그쪽 전공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뭐 정치를 네. 좀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 줬어야지.
아 어제 대체 자꾸 보라고 그 얘기한 건가? 좀 가서 보라 뭐 이런.
가서 인사해 봐라.
인사 좀 하고.
그래서 정책 보좌관이라도 한번 해봐라.
무슨 정책 보좌?
그 미래부 장관도 지금 상당히 뭐 누구? 예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미래부 장관.
미래부가 누구죠?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름 누구예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아 최양희.
아 그래?
응. 그 미래부 장관
최양희?
예.
국토부 아니야?
아니 미래부야. 예. 미래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통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뭐 방송 이런 문제도 시끄러운데
내가 볼 때는 보훈처장을 제일 이뻐하는 것 같아.
보훈처장을 확고하잖아. 확고하잖아. 이번에 5.18
그러니까
행사 때도 그, 그랬고
그 왜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보훈처도 그렇고 굉장히 참 그 안 어울리는 직에 안 어울리는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오래 계속 직을 유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끝이야?
예. 안 어울리면 빨리 좀 결심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구?
보훈처장 뭐 국가인권위원장 뭐.
아 인권위 예. 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을 따르라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네네. 질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새누리당의 전 국회의원에도 김영진 전 장관이라고 있었는데 농림부 장관이라고
농림부 네, 장관했던
그분이 5.18 무슨 아카이브 추진위원장인가 그런데 인터뷰를 했더니 하태경 의원이 그럽디다 박승춘 본처장 경질하라고 요구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랬더니 막 성질을 막 뭐라고 내면서 짜고 치는 거다.
짜고 치는 거라고?
아, 자르면 자르면 되지. 아~ 하나는 안 자르고 하나는 자르라 그러고 그거 무슨 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요컨대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쇼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뭐 다부지게 그럼 요구를 해서 정리를 해주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지정곡으로 기념곡으로 해주든지 뭐 재창을 하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래서 딱 매듭을 줘야지 여당 대표고 여당이지
아, 하겠다고 인터뷰 때 말했어요.
정부는
했어요.
그렇게 네. 하고 여기는 또 여기 들어서 앵취하면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 이러고 막
굉장히
주르시대.
그 아주 통찰감 느껴지네요. 통찰력이.
그죠?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사실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잘하지,
거잖아요.
잘하지. 그러니까. 네.
그래야 되잖아요.
롤 플레이를 아주 네, 잘하는 거.
역할 분담 해가지고.
네.
확.
그래야 되는 거지. 굿캅 배드캅 이렇게 해야지.
예? 네? 뭐?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굿캅.
어쨌든 그게 약간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그래도 여론을 청취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여권의 기본 컨셉으로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짜고 친다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죠. 어? 여당이 굳이 고집을 피우면 관철이 될 법도 한데 또 대통령을 설득하는 노력은 별로 안 하면서
힘들거든.
힘들어서?
어, 힘들거든.
설득하기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도 저 황교안 총리 야당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또 딱 좋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저 정치 개혁의 그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저 김방이 정치학자인데 총리가 부정부패를 제대로 한 전례가 있어요?
부정부패를 척결한 거야?
어. 없죠. 그게 총리가 부정부패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원래
정치 개혁은 총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가 원래 부패 척결하는 게 총리예요?
아니라니까.
법무부 장관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맞는 거 아니야?
그게 웃긴 거지. 회사 야당도 어. 황 총리 내정한 걸 가지고 공안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어 뭐 부정부패 척결을 또 총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어제 그 지금 김박 말처럼 어제 이렇게 그 소위 이제 뭐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헤드라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여야가 말하는 논평들을 보면 다 이상한 말,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안을 택했다. 박근혜가 통합 대신 공안을 택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공안을 선택했으면 법무부 장관을 그대로 둬야지. 왜 총리를 끌어올려? 총리는 오히려 공안 통치를 하기 더 힘든 자리인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좀, 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저, 다를 수는 있죠.
국정 아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국무회의 중심에서 이제 주제를 하면서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뭐 국정원 원장 뭐 이런 쪽을 총리가 직접 그러니까 지시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럴 수 있죠.
어, 그럴 수도 있죠. 총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총리 권한이 너무 센데.
총리가 사정기관 전체를 이렇게 통할할 수 그럼요.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만들 수 있죠. 옛날에 때문에. 옛날에도 저거 뭐 공안합수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 공안 관련 기구들을 할 때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총리가 관장 주재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갈까요?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저기 뭐 무슨 공안합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안 하고 제도가 지금 다 있잖아요.
공안으로 갈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집권 3년 차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안 높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갖고 이제는 막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뭔가 해야죠.
이 내년에 변수를.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요 절묘한 시점에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유승민, 김무성 체제가 또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텐션을 유지하고 이걸 이제 끌고 가려면 상당히 물리력을 동원하는 게 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게 공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보면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직권 위협 차트 국세청과
위협 경찰을 지고 가는 거지.
아,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정동화 리스트니 이제 이래저런 리스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주목을 안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거예요. 여당을 좀 제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이제 합의 공무원 연금 합의도 깨버리고 하는 이유 또 조윤선 정무수석을 내치고 하는 걸 보면 여차하면 니들도 죽는다 이런 사인을 분명하게 주는 것 같고 그것의 본래 목표는 뭐냐면 공천권에 나는 개입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박 대통령이 자기 공천권을 행사 못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리스트를 건네주겠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사정이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이구동성으로 국민 통합형 총리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건 뭐 그냥 들은 척 안 하는 게 아니라 쏘아붙이는 꼴이죠, 그죠? 절대로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 근데 그 국무총리 업무의 연속성은 있잖아요. 이영종 전 총리가 부패 척결을 외치다 가셨잖아요.
야당이나 이런 쪽이
당신이 당하셨지.
말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돼 저기. 그냥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래야지 좀 자꾸 좀 더 저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하지 않을까 싶어.
아 나는 이게 이런 말 총리 이슈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총리 누가 될 거냐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적격성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되고 나서부터 되고 나면 또 뭐 대선 주자냐 아니냐 뭐 온통 뭐 성공하지도 않으면서 못하면서.
근데 야권에서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이나 뭐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식의 뉘앙스를 던지던데.
물론 그건 있더라고요. 저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문회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는 지금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거나 뭐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 의미도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 약간 머쓱하죠. 그러니까요. 새누리당도 좀 이렇게 통합형으로 약간 좀 당정 간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해달라 이랬는데 그건 됐고 별 쓸데없이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황교안 카드를 딱 꺼내니까 당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대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50대 총리니까 저는 뭐 40대 총리까지도 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안 됩니다 40대.
왜요?
예? 네?
왜?
아니, 아직 안 돼요.
왜?
본인이 이제 50대를 접어들잖아.
왜?
안 된다니까 40대 뭐 그 총리 할 만한 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총리 별거 아니야.
아니 뭐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그 어디 가서 읽고 네. 답만 잘하면 돼.
대덕 총리 아니 꼭 또 하기 나름 또 있죠.
어디 있어?
저 뭐
축사 잘해야 돼요. 축사.
이해찬처럼 말하고?
축사 잘해야 돼요. 축사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40대가 낫겠다. 이해찬 정리처럼 하려면 젊고 막 패기 있는 사람. 근데 그 민주화 이후에
아니 정호성이 시키면 되지 않나?
누구야?
정호성이?
정호성?
어.
정호성이 누구예요?
누구야?
몽골 사면 봐.
정호성 그 정호성.
그래.
저는 지금 소장님이 정우성 얘기하려고 말 잘못한 건 줄 알았어. 그 저기 좀 잘생긴 사람이 해라. 뭐 정우성이 아직 40대는 아닌가?
아, 나 진짜.
근데 젊긴 젊죠. 왜냐면 민주화 이후 총리의 평균 연령 한 62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저 작년 연말에 황희문화의 대한민국 국무총리 역사적 궤적이라고 하는 또 그 글을 실었어요. 이제 써서.
나는 총리의 정치학이라 그래서 또 인물과 사상이 있었는데.
어, 그러셨어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어. 내 거 뺏겼겠네.
절제 뺏긴 사람.
평균 임기는 1.15년.
나 그런 거 안 썼어.
아,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썼는데.
나는 그런 건 안 써. 네. 그거 하나만 하는 얘기고 어쩌라고.
아니, 뭐 역사적으로 그랬다 이거죠.
아니, 그래서 청문회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청문회?
네. 아니, 근데 40대 총리 괜찮지 않아?
그럼 여기 또 이제 청문회 저 낙마하고
40대
또
총리 그 지난번에 후보 한번 내세웠다가 양파 총리 되고 나갔잖아요.
김태호? 아니 괜찮은 사람으로.
그죠 괜찮은 사람으로.
그 정호성 괜찮지 않나?
뭘 하자는 거예요? 뭘?
총리급의 역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뭐 열심히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왜 괴롭혀?
아무리 총리가
총리는 일 안 하나?
총리가 저 형식적 직위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아니
정치
근데
구조에.
그 친구가 되면 실세형이 되지 않을까?
100% 실세.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을 보세요. 저기 총리, 장관 다 이 저 이 콜러치를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이 지위를 공식적
아니
지위를.
그러니까 명과 실을 상부하게 하자 이 말이지. 네. 신임이 돈독한 세 사람 중에 문꼬리 세 명이라고 그러잖아. 뭐 문꼬리라는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한 명은 무슨 홍보 쪽으로 빠졌잖아요.
안봉근 네.
빠졌죠. 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죠? 부속실장인가? 네. 그죠? 아, 그 이제 총무비서관이구나. 그러니까 청와대 살림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요즘 메시지 담당하는 이 친구가 제 대학교 후배예요.
네, 알아. 예, 네, 말씀하셨죠. 네,
그 친구가 와서 총리하면 될 것 같은데?
총리직 폐지하자는 얘기 나오겠다. 그러면 그냥 아예 이 기회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런 폐지하는 쪽으로 기회해도 긍정적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그
근데 헌법 바꿔야 되잖아.
아유, 뭐 바꾸면 다시 한번 헌법. 안 되는 거 자꾸 부여잡고 뭐 그거 갖고 속색이고 이러지 아니, 말고
총리
잘 그럴 바에는 예전에 박영준 MB 정권 때 박영준 차관 쓰듯이 그냥 왕차관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뭘 자꾸 만들어
왕차관을 두자고?
왕차관을 하나 그러니까 보내서 지금 얘기하시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 가야 된다면
아니
왕차관이
아니, 하나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의 권력을 쓰고 있다면 그 권력에 맞는
공적
자리를 주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일개 비서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일개 총리지 그럼.
일개
뭐.
비서라고.
이개 총리야?
이들은 일개 비서에 불과합니다라고.
일개가 있대. 일개가 무슨 뜻이요?
그냥 하나의 개별 이런 뜻이죠.
그 뭐 별로 의미도 없는 거네. 일개 비서관이나 일개 총리나 뭐 같은 얘기 아니야? 뭐
그렇죠.
근데 뭐?
아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인식에는 이 사람들은 비서일 뿐이다.
아니 실제로 그
총리도 헌법에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게 돼 있어요.
네, 보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와 총리가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대통령 머릿속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거죠.
머릿속에 계시다고?
일단 명칭을 바꿔야 돼. 국무총리가 아니라
계시다는데?
국무총리가 아니라 총리 보좌관 뭐 보좌 총리 이런 총괄 보좌 뭐 이런 식으로.
청문회 얘기하다가 왜
반응이 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 청문회를 통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아예 의미 있어?
뭐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아니 그건 나온 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청문회 쉬워 보이진 않겠더라고요.
굉장히 또 이제 망가.
근데 이분도 군대를 안 갔다 온 거 아니야?
네.
그죠 군대.
아니 실제로 이제 그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법무부 장관 때는 그냥 퉁 해가지고 넘겼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한 명으로.
이 양반은 그때 문제였는데 다른 네. 장관이 더 문제라 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퉁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넘겼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한교환 총리 후보 지명자 청문회를 한다고 이제 딱 앉혀놓고 혼자 까다 보면 야, 이거 뭐 쉽지 않은데라고 여야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줄 때 청문회 할 때의 강도와 그다음에 총리 때 청문회 강도는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이 잘할 수 있을까? 그 집 바쁘던데.
뭐 모르죠.
야당
뭐.
네.
바쁘던데
야당
무지?
예. 어? 조국 교수가 하나 청문회 지휘를?
그건 뭔 소리야?
아니, 거기 뭐 조국 교수가 뭐 한다며요?
그건 뭐 아니 지들끼리 뭐 먹고 이평한테 뭐 안 준 것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해?
제안을 받았다는 거 제안을. 근데 지금 벌써 넘어갔어요 조국 교수에서 저 김상곤 저 전 교육.
결정 난 건 아닐 거요?
아, 그러니까 결정은 아닌데
이 순간에 네, 뭐 이제. 아까 우리 저 명성 기자가 속보 보여주던데 네. 내정 확실시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김상곤 전 교육감이요? 예, 뭐. 아까도
요리학이래요.
전화 뭐 한 기자 전화 받았는데 뭐 김상곤 연기감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또 조국 교수도 김상곤 연기감은 잘하실 거다. 뭐 꼭 맡아서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잘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그 경기지사 출마권과 관련해서 그 보여주셨던 여러 행보들이 예, 과연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저 약간이 아니라 대단히 부정적인 네. 시각을 했습니다. 혁신위의 원래 기능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의 역량이나 뭐 성품이나 이걸 인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 정치를 너무 모르시는 분.
저희 그 얘기입니다.
정치를 모르는데 정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정치를.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새정치민주화로 내부 보세요. 기득권 세력들이 그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형태 교육자치 정책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를 거친 사람이 자꾸 정치적인 포스트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썩 마땅치 않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치인인 거잖아요. 현실
정치인
하시겠다는 거고.
그런데 네. 네. 저는 그 교육과 교육이 사실은 이렇게 정치가 가장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칠게 격돌하는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정신이 우리가 지금 공천도 안 하게 만들어놨고 교육 자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교육감대로 그냥 이렇게 좀 계속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서 국민적 신망을 얻었을 때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이분은 중간에 사퇴해서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졌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저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람 쓰는 방식이 좀 문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의 일은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혁신이가 뭐 출범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지만은 정치 개혁과 뭐 혁신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천권이잖아요, 다. 공천권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공천권 싸움에 그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역할로 김성근 전 교육감이 맞냐?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교통정리 하러 간다 그러면
계속 싸우는 것 같은데.
혁신이가 교통정리 하면 안 돼.
그렇죠. 교통이 아니라 완전 질서를 바꿔버려야 되는 역할인데.
길 한쪽을 막아버려야지.
길 한쪽을.
그것도 교통정리잖아. 그것도
정리가 아니지.
교통통제.
아 그래서 사실 혁신이가 정확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브리그 강등 선수를 딱 저 발표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 내년 총선에 너 나오지 마. 뭐 이런 거를 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 조국 교수가 적임이라고 보는데.
난민과 조국 교수가
적임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뭐 그분의 퀄리티가 적임이다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최근에 이제 조국 뭐 위원장 카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조국 교수 계속 그 혁신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뭐죠? 육참 뭐죠? 골단인가 뭐 뭐예요? 그 이상한 사자성어 있잖아요.
몰라요.
살을 도려내는 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단어인데 문재인 대표는 친노로 우선 쳐야 된다. 친노에 대한 과감한 그렇죠. 물갈이를 전제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당에다 물갈이로 가야 된다라는 걸 그 단어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물갈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걸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고 한겨레 신문 기고나 그 손석희 앵커가 하는 뉴스룸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칼라를 보여주면서 각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요구들을 당신들이 최고위원회나 의총에서 결의를 해달라. 정권 존중하겠다는 결의를 해달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자리 맡기 전에 이런 정도 정치하는 건 굉장히 감각이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잘하고 있다.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밀고 들어가야 기득권 세력이랑 붙어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박수를 쳤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문자를 보내서 더 끌어야 된다. 자리 수락하는 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갈 때 하던 방식인데.
아니 그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야 들어가요. 그 짜피 새정치연합의 기득권은 대중적 동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못 깨요. 권한만 가지고는 절대 못 깨는 거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음악이 갑자기 김장군 쪽으로 틀어버리니까 그럼 혁신이는 그냥 이건 해소 단계다. 조직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원래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혁신이가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원래 새정치연합의 혁신기구 항상 있었잖아요.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은행원이 하고 있는 게 무슨 혁신.
수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니면 그렇게 전락하는 단계를 거부하는 김성근 위원장의 액션은 심각한 불협화음을 노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답을 못 찾고 그냥 싸움박질만 더하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그 혁신이 같은 경우 혁신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죠.
들어가겠죠.
아니, 들어가는 건 배석이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배석을 해서 그냥 본인이 이제 보고하듯이 하면 김성근 전 교육감이 그
아니 당헌 단계에 혁신위원장이 최고위원이 되는 권한은
그건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결정 자체를 최고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위에서 하니까 네. 결국은 뭐 김성근 전 교육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최고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불가피하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보다 이쯤 당이 모양이면 뭐 그게 친노든 비노든 간에 뭐 젊은 의원들 좀 중심으로 사실은 정풍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의원들의 집결된 뭐 좀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서
바랄 걸 바라세요. 네?
아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486이
민진모 있잖아. 민진모.
그러니까 40대 총리 이전에 사실은 40대 국회의원들 뭐 3, 40대 국회의원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아니 뭐 그것도 필요하고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486은 벌써 나이들이 50대로
50대 586 초반으로 486 58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정치 세력으로서 486은 너무 저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파블로스는 굳건하잖아요.
아니 뭐 파블로스의 정체성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닌가?
네. 근데 그 사람들 공통으로 묶어내는 게 그냥 486이라는 거 이외에 정파로서의 성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평이 얘기한 것처럼 최고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이중권력으로 공존하는 네. 형태면 PD 충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리고 어디에
얘기 있거든. 최고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는 바지조리가 될 수 있어요.
최고위가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를 만든다 그러면 과거에 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처럼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고 혁신위원들로 채워야지.
근데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당내 반발이 훨씬 더 셌나 보죠. 그 김상권
그렇죠. 비노들이 지금 반발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막말로 해서 친노들 공천 챙겨주려고 혁신위원장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지는 길은 인적혁신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친노들부터 손을 대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를 공사석에서 여러 번 했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친노를 만약에 속된 말로 친다고 했을 때 조국 교수가 치는 게 가장 노이즈가 덜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조국은 지금 야권이 갖고 있는 대중적 그 명망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대중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게다가 그동안은 훈수만 뜨다가 그렇죠. 하라 그러면 나 안 할게.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하겠다는
거 이번에 하겠다 그랬어요?
어. 방송 나가서 조건을 좀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메이드를 못 시킨다.
근데 뭘 또 이렇게 쉽게 또
했어요 아직까지.
아, 근데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김상훈 얘기가 나오니까 나보다는 더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거기도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제 안 됩니다. 나 합니다 그래?
김상훈 선생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손 저 예의 바르고 무슨 저 소시지 포크로 찍어 먹고 뭐 칼로 쓸고 뭐 신사일처럼
그래? 지금 김상곤 어? 김상곤
왜 이렇게 점전을 빼냐 이거예요.
전화해봐요 지금 번호 있잖아 지금 여기서 전화해봐.
없어 없어 뭐 경기지사 그때 이후로 저기 다 없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될 상황이면 조국 교수가 최고위원회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냐 크게 보면 이제 당하고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막기 전에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네. 치열하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사실은 문 대표 역할이 중요해. 풀어주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럼 조국 말고 뭐 난 이거 문 대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조국 말고 뭐 다수용 가능한 사람 찾아보자 이렇게 가버린 거라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잘못한 거다 이거지.
잘못한 거죠. 그 사실상 혁신 쇄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구상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기구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거의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구도로 가서 하면 뭐 조국 교수가 하든 뭐 안철수 의원이 하든 누가 하든 상관없어지는 게 최고위원회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다 하고 그냥 바지저고리 보고 기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와서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예전에 홍준표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시절에 드러난 거예요. 그게.
아니 이번에 뭐 김문수도 그렇지 뭐.
안철수는 왜 안 한다 하는 겁니까?
왜 안 한다고 했냐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만든 거는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인기 혁신위원회를
아, 저기 저 수장님이 그건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 기독도 안 한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최근에 이상하게 물어가네.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요새 안철수의 행보를 아니야. 보면
최근에는 저는
배우 세력이야?
배우 세력.
최근에 저는 사실은 문 대표 배우 세력의 역할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저렇게 이상하게 하고 있긴
우리 끄집어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대표의 배우. 그러니까
최근에서는 안철수에게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 의원이 저는 혁신위원장이 적임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문 대표 이렇게 얘기해서 초계파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네. 범계파. 혁신하고 범계파라는 건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나눠먹기 밖에 될 수 없는 구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 대표는 최고위를 끌고 가는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다르게 이제 안 대표를 자리를 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좀 격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였고 결정적으로 제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두 분이 협력하는 모양새는 뭐 혁신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칼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장했듯이 문안박 연대를 합시다. 네, 네. 3자 연대 정치 연대를 해서 이 단위가 공개적으로 이 당을 혁신하는 좀 동력으로 작용을 하면 그때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거 없이 문안박 연대라는 그림 없이 혁신위원장만 맡아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혁신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 숱하게 많은 혁신 기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넘쳐나죠.
근데 다 실패했거든.
여야 모두 그거는 너무 많아요. 예전에 김문수 그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세준위원장이죠. 세준위원장 같은 경우 예전에 첫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 혁신위를 만들었다. 그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얘기만 들어봐도 내용은 다 나와 있다 이미.
그렇죠.
실천 의지의 문제다. 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나름대로 해법을 저는 이제 문안박 혁신연대라고 생각해서 그걸 공개적으로도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문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철수, 뭐 박원순, 문재인의 경쟁은 총선 이후에 본격화돼야 되는 거지 총선 공천권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해서 한쪽이 먹겠다라고 덤비면 다 망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나누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에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좀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잡는 척 하다가 싹 빼버렸거든. 그러니까 손 내민 사람은 굉장히 머쓱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왜 그랬냐는 거죠. 아니면은
글쎄 자신이 없었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 쪽에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던데 안철수 의원의 전 대표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기회가 오는데
가만히 있어라
뭐하러 자꾸 책임을 나누려고 하냐.
저도 그 비슷한 얘기 듣긴 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솔깃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니, 그게 제일 솔깃해요. 네?
그래?
후보들에게 네, 가만히 있어라 그게.
근데 아니, 나는 그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아서 자매를 한다.
지는 대선의 후보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기는 후보는 못 된다.
아,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나. 근데 내가 그 얘기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게 머리 안 돌아.
내가 잘했어.
머리 안 돌아. 왜냐 후보가 되는 게 최고의 과제거든.
아니 그 지는 대선을 하면 뭐해.
내가 되면 이길 수 있어라는
후보 되는 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정치했다가 결국은 저 지금 아주 말로 안 좋아지게 된 길로 간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DY라고. 아니 대통령 내가 진짜 나라를 어떻게 바꿔버려야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자꾸 가야지 뭐 후보가 돼가지고 이 망해가는 집안의 후보가 돼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말로가 안 좋아요 DY가 지금.
근데 이게요
지금 어려운 거라는 거죠.
총선 때 만약에 세 사람이 협력해서 막 이렇게 혁신을 해서 총선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진보의 황금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후보 셋이나 있잖아. 네. 돌아가면 35년이야. 그게 안희정도 있잖아. 네. 김부겸 선배도 있잖아. 그럼 최소한 20년 갈 수 있다니까.
그렇죠.
지금 꿈 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아니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대승을 얻었을 때 압승을 얻었을 때 열린우리당 쪽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0년은 우리가 한다. 근데 결과를 보라고.
그때 20년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만들 때 유시민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100년간은 정당을 그러니까 만들었어.
그때 그랬다니까. 네?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집권이다.
100년 간다 그랬지. 100년 같은 이름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100년은커녕 뭐 당을 100번 만든다. 당을
그때 20년 당을 집권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20년 집권 플랜 중에 DY도 있고 김근태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뭐 다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그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 그때도 나쁘진 않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기 그 이 자꾸 그 부분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저 그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자기가 정치를 통해서 정말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꾸 이 당내 역학 아주 역설적으로 새정치 얘기하고 시민정치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학적인 접근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치 그만두고 뭐 하더라도 좀 그 당을 먼저 하나 제대로 좀 만들면서 정치할 수 있는 여건. 결국 한국 정치, 한국 사회를 좋게 하는 자신의 선택은 뭔가 이 고민을 다시 해봐야 돼요.
오히려 저는 야권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자신 SNS에 올린 글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바하고 비슷한데 두 분 다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뭐 그 뭐 문 대표, 안철수 의원, 뭐 박원순 시장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문 대표를 제외한 둘은 약간 가만히 있자 지금. 딱 기다리면 나 쪽으로 온다. 그 다음에 내가 나가면 바꿀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근자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저기는 누군가 뭐 희생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했는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금 쓴 글 보니까 가장 많이 내려오는 사람이 마지다, 장자다라는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아니 문 대표는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최근에 이제 이런 행보에
문 대표는 지금 대표니까
물론 이제 4.29 보궐선거를 본인이 잘못해서 깨졌기 때문에 그게 책임지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공천권 같은 경우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뭐 나는 친노 챙기고 또 다른
공천권 사람과 내려놓겠다는 대표의 말은 믿을 수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 나누겠다는 게 정확한 용어죠. 네.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수들끼리 나눠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하죠. 왜냐하면 옛날 과거에 DJ가 왜 제아세례랑 합칠 때 보면 그 당내 논의를 해보면 8대1로 하자는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한 두 개 정도 주면 제한테 충분하다. 기득권 세력,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DJ는 5대5로 하자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대4로 결론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한 건데 저는 문 대표한테는 그런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 그 정당 이론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연합에 성공하는가라고 했을 때 에, 이게 등치에 비례해 가지고선 지분을 나눴을 때는 다 실패하는 거고,
그렇지.
오히려 그 이 등치 큰 사람이 자기 양보의 정도가 클 때 연합 정치가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다 정당 이론 역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뭐 사실 안철수 박원순 연합도 거기서 감동을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당 학자지 뭐 거의 막 정당 이론가 수준으로 그렇죠. 한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가 2011년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그 5%에 불과한 네. 박원순 네. 수염 덕수한 네. 박원순을,
박원순을
포용하면서 제가 돕겠습니다 네. 라고 손들어줬던 모양을 네. 이번에 한 번 더 연출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지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하여튼 마지가 되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마지에게 제가 볼 땐 국민적 지지가 가고 그 마지는 자기가 희생한 게 오히려 자기 정치에 정말 큰 자산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아무도 그런 행보를 안 보이는
박원순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도 저는 이제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조금 더 나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이런 주문이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니까 당신은 당신 포스터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조금 수월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움을 받았잖아 재선할 때까지. 그렇죠. 또 안철수 도움도 받은 적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뭐 감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걸 좀 잘 좀 매이드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약간 한 발 늦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꼭 갚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지향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 부대가 튼튼한 정치 부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요.
오히려
세력이 필요한
그런
거죠?
계산법에 따라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건데 이제 대단히.
근데 뭐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인재 영입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좋은 사람들이 네, 들어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쪽은 뭐 어떤지는 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쪽 캠프가 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을 가는 길을 그 뭐 벤치마킹을 한다면 지금 행보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MB가 사실은 당의 거리를 두는 식으로
아니 근데 MB는 이재호가 없으면 MB가 설명이 안 돼.
그렇죠. 그때 MB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득 이재호라는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소위 그러니까 기반을 넓히고 당 세력을 장악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그런 쪽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MB가 갔던 길을 벤치마킹 해서는 안 되고 당으로 들어와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은 대선 의지는 없는 걸로 뭐 이렇게 결론 내는
건가? 아니
아니 왜? 같은데? 지금은 보면 대선 있죠. 의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있죠.
저 뭐 의지를 조금씩 이제 세워가는 과정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실은
옆에서 옆에서 부추겨서
저는 넘치게 있다고 봐요.
네.
세 분 다
저도 있다고
세 분 다 권력 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권 의지는 꽉 차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 꽉 차 있어요?
그건 나쁘지 않죠.
아, 그건 좋은 거죠.
네, 나쁘지
대권
않죠.
의지 뭐 권력 의지가 강해야만 사실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있으니까. 얘기가 있다니까요.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이런.
뭐 당연하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권력을 내가 꼭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없는 자.
이 권력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영부영 있다가 되면 뭐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정치 경험이 아주 일천한 사람들은 대권 주자로서 있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냥 기득권 세력으로서 있고
네.
이 충도
최악의 조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데 정치 경험이 풍부한데 대권 주자가 되긴 참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풍부한 사람들끼리는 자기 얘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합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이게 어설퍼서 그런지 단합을 잘 못해. 이게 단합만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 그런 건데 그 저 궁금해서요. 정말 정말 궁금해서인데 네. 문안박 이 소위 이 세 분에게도 소위 말하는 그 야권의 참모진들이나 아니면 조언을 해주는 그룹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예, 뭐 참모 그룹이 있죠. 있죠.
근데 왜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미스매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밝은 이제 조언을 하는 분들의 관계는 또 그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친일 계속 그 오랫동안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없는 거고 막 가까운 관계들은 또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 원래 정치하신 분들이 아니라서.
그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자의 경쟁 구도를 제로섬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돕는 사람이거나 뭐 박원순을 돕는 사람이 제로섬이라고 보면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건데 심하게 말하면 저기 자빠져야 저기가 무너져야 기회가 오는 대신 왜 돕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솔깃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크게 못 보는 게 하나 있고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사람 중심을 보니까 그래요. 정당이라는 컨셉 없이 사람으로만 그렇죠.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근데 문제는 진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튼튼한 정당 없이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을 만드는 노력을 전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 없이 이것만 그리니까 이상한 선수들만 난무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먹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나 같은 놈의 문제 제기는 이상한 놈이다 이거지. 저는 이상한 그림 그린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냥 뭐 이빨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설사 그렇게 대통령 된들 저는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만 가지고 세상 바꿀 수 없다고 봐요.
없죠.
없잖아요.
사실 대통령 특히 단임제에서는 뭐.
근데 자꾸 그렇게 주문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분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안 돕고 그러다 보니까 스물스물 세 사람이 동시에 다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이 야권이 진보 진영이 굉장히 우습게 봤던 김무성 대표가 1등으로 올라와서 그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여전히 우습게 봐요. 아, 뭐 김무성 뭐 이리
붙으면 지면서.
근데 김무성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광주 가서도 하는 거 보면 네. 잘하는 것 같아요.
5.18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차이를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의 이제 그 소위 그 조언을 하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당이 우선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죠. 네, 새누리당 그게 있어요. 네,
당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하더라도 당을 깨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가장 커요. 근데 새정치 민주연합 쪽을 보면 여차하면 뭐 갈라서 자는 분위기가 가끔씩 막 툭툭툭 튀어나오니까.
네, 뭐 사실 또 그게 이 새정치 민주연합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연 선생의 이제 그 정당사 연구를 이렇게 보면 야당은
정당사.
예, 야당은 기본적인 성격이 이 저 지추구 그러니까 선거당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야권의 이러저러한 명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만든 당인 거예요 한민당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계속 안 바뀌고 오고 있는 거죠 그게 딱 좀 달라져서 성한용 기자 같은 분이 얘기했던 그 강한 훌륭한 능력 있는 당직자들 있고 했던 시절에 그 시절이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 DJ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을 끌고 갔을 때 그 이후엔 그 이후에는 한국 야당사에서는 야당은 맨날 저긴 거야 당이 우선 선당 후사 이게 없는 사람들 원래
그게 동네가. 없으니까 선당 후사는 말이 막 쓰여지는 거지
나오는
그렇죠 그 없으니까 이제 그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짧은 지식으로 봐도 유럽의 복지국가나 보통 사람이 좀 먹고 살기 편한 나라일수록 진보가 정당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진보는 왜 이렇게 정당을 경시하는지 몰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이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기억하고 챙겨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진보 정당 쪽이
운동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닌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그게 있잖아요 저기 저 뭐야 이 커리어리스트들을 선호하는
출세주의자.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야당은 원래 또 만들어놓은 튼튼한 당도 없지. 그러니까는 계속 명망성에 의존해서 커리어리스트를 데리고 오지. 커리어리스트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당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먼저 잘난 거거든. 자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당이 제대로 만들어질 기회를 못 갖는 거야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 진보는 세력을 구축해서 이기는 그림을 못 그리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안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정서에서 멘탈리티가 있어요. 개혁은 강렬하게 외치다가 깨지는 게 정상이다라는 게 있어요. 조광조 개혁처럼 네, 그렇죠. 예. 과감하게 주장을 하다가 그냥 산화하는 불꽃처럼 이런 데 대한 환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이뤄나가더라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김육의 대동법처럼 네. 조금씩 일어나가도 결국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노무현 정부 때 친노들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 한 발 한 발 또박또박 악랄하게 뭐 이렇게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뭐 네. 작년에 저기 지방선거 재보선 끝난 다음에 뭐 진보 위기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진보라고 하는 컨셉 자체 그 의미를 이제 달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게 진보인 거지 무슨 뭐 진보라는 게 앞에 내세워서 진보냐 뭐 이런 건데
좀 맞아요.
뭐 글쎄요 뭐
갑자기 그
답답해지는
새로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속보로 김성건 전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위원장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하다라는 말을 듣고 또 진보에 대한 무기력증과 패배감으로 마무리가 되는 않아요. 이 방송이
저는 최근에 이 네.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좀 넓게 네. 좀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하는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강한 권력 의지를 갖고 판을 좀 넓게 구축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또 나는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훈수만 열심히 두고 결정적일 때 안 나서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내용을 좀 갖추고 뭐 있는 것 같았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소득이다. 네. 조국 교수를 이만큼 끌어낸 것도 상당히 소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잘하면 문안박연대 될 것 같다.
저도 좀
일절세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 영 안 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다. 자꾸 조금씩 조금씩 돼갖고 또 갖고 문안박 연대도 사실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뭐 조그만 성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뭐 총선 준비하면서 가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새 눈에 딱 들어온 그 문장이 있는데 그 한나라엔트가 그 전체주의 기원의 이제 그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 무절제한 희망과 무분별한 절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막 우리 다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무분별한 거고 아무거 해도 안 돼 이게 저 무분별한 절망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절망해야 되는 지점이 정확히 뭔지를 또 판가름하고 또 그러면 이제 고쳐 나갈 것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렌트의 말이 뭐라고 다시 한번 멋있는데
무절제한 희망과 무분별한 절망. 그러니까 막 희망이 그냥 들떠가지고서 막 이런 것 그리고 혹은 모든 게 다 절망인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취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영어는 뭐예요?
네?
영어
아니 나 지금 번역본으로 봤어
박사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아니,
것들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늘의 이표 무절자 무분별한 영어로 뭐야?
몰라요 원서로 봐야지 알지.
네, 원서로 봐야지 알아.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으나.
근데 그 지금까지 지금의 전제를 다 해석하면 제가 볼 때 다음 총선 뭐 새누리당이 1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선도 한 2% 정도로 또 간신히 박빙의 승부로 또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잘 된다고 가정했을
저는
때.
저는 문안박 3자 연대 이루어지면 야권이 이긴다. 이걸 뭐 결론으로 제시하겠습니다.
2%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표현은
그건 당신이 2%고
2% 차이.
야권 저 원탁 리그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부분인데 그 저도 그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이제 좀 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이기냐 질 거냐 전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라는 기획을 해서 만들어 가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평이 싫어하겠지만.
근데 거기가 안 그러잖아.
나는 우리가 이기면 이평이 합류할 거라고 봐.
비워놓게.
그렇지, 그렇지. 얘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한테 줄지는 모르지만.
아니 큰 걸 비워놔야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에너지가 모여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니 또 애써서 또 딴지 걸려고 할 필요는 없어. 이제 우리 저 시간도 다 됐고.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에너지가 이제 그 한 명으로 이렇게 압축돼서 이렇게 가는 힘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 그리고 소위 이제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에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아 여기도 히든크가 오면 4강 가잖아. 그래 같은 선수 갖고도 감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에 정도전이 나타날 겁니다. 이성계는 몇 명 있거든.
이성계 있어요?
어 있지. 정도전만 나타나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딱 완성돼.
김박이랑
옛날에는 정도전도 없고 이성계도 없고 이랬었는데 이성계 있단 말이에요?
있잖아.
아
계속 게임 끝났을게. 이성계 없다고.
아니, 이성계 있대.
이성계는 정도전이 있어야지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정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소장님 같은 따주 정도전.
우리 둘이 낮술 먹으면서 그랬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한탄을 하던데. 왜? 이성계가 안 보인다고.
아. 이성계도 저기 한복 그 변방에
안 보였었죠 원래.
안 보였었어.
그렇죠. 예.
그걸 이성계로 만들어낸 사람이 정도전이야. 어.
그렇죠.
그런 시대라고 올 거라고 보면서 거기에는 2편까지 동의한 걸로는 박수치면서 뭐 마치겠습니다. 오겠죠, 고맙습니다. 네.